VOA 뉴스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3일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제시된 17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안이 다음 주 중 하원 전체에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176억 달러의 새로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이날 공개되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이 다른 사안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176억 달러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추가로 조달하며 포병과 기타 군수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의 일부는 또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제공된 미국의 무기를 보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존슨 총리는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이 지역에서 우리 자신의 군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이보다 더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국가보안 안보보안안에 수개월간 강도 높은 협상의 대상이었던 새로운 국경 안보 정책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국경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약 1000억 달러의 추가 요청을 발표한 후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국경 안보 정책과 병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가 임박한 이 협상안에 반대해왔고 존슨 의장은 이 안이 하원에 도착해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3일과 4일에 걸쳐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상예보관들이 3일 경고했습니다. 3일 현재 강력한 폭우가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등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서부 해안 지역 300마일에 달하는 거리가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강풍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비가 36시간 동안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4일까지 이 지역 해안과 계곡 대부분 지역에 평균 3에서 6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구릉지대와 적어도 산지에는 6에서 12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온라인에 올린 예보에서 사람들은 지금부터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폭풍이 가장 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있는 산타바바라와 벤츄라 산악지역에 총 강우량이 최대 15인치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중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산불로 최소 51명이 사망했고 사망 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칠레 당국이 3일 밝혔습니다. 칠레 중부에서 주민 100만 명에 육박하는 발파라이소 지역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헬기와 트럭을 동원한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칠레 당국은 해안 관광도시 비나 벤달마르 주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가 모두 피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상황이 정말 매우 어렵다고 말했고 캐롤라이나 토아 내무장관은 약 500명의 사망자를 낸 2010년 지진 이후 최악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여름철에도 산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27명이 숨지고 40만 헥타르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아 장관은 오늘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보다 훨씬 작지만 현재 피해 범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일과 3일에 걸쳐 산불 피해 지역은 4만 3천 헥타르로 3만 헥타르에서 늘어났습니다. 토아 장관은 칠레 당국의 가장 큰 우려는 일부 활성화된 화재가 사람과 집, 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의 아내들이 3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근처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었던 지난 2022년 9월 병력 충원을 위해 러시아 전역에 내려진 동원령으로 500일을 맞아 이 동원령으로 소집된 예비군의 아내 수십 명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성벽 옆 무병교사의 무덤에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열흘 새 네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열흘 사이에 이제 2월 2일 현재 네 번째 발사인데요. 1월 24일 날 한 차례 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월 28일, 1월 30일 이렇게 이어서 2월 2일 발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북한이 이런 잇따른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장해왔던 것과 맥이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근에 잇따른 여러 가지 대비 태세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있고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이동 배치가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 당국은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맞서서 나름대로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군사적 움직임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군 당국은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 기술 개발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서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아울러서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기도 하고 또 수중에서 발사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발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탐지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북한의 잇따른 발사의 배경으로는 최근의 정세 또는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압축적으로 북한이 지금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그 전략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작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말하자면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데 그렇게 좀 바뀐 데 어떤 이유가 있을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북한이 이제 순항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일주일 새 이제 세 차례나 발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세 차례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시 그것은 그 순항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발표 이런 걸 보면 북한은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의 그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화살 1형, 화살 2형, 그리고 최근에 그 공개한 불화살 3-31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역시 새로운 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자꾸 쏴서 정밀도 그리고 플랫폼을 다양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순항 미사일에 재래식 그 탄두가 아니라 그 핵탄두를 장착해서 위협을 하려는 것이 이제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핵탄두를 그 장착하려는 그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면 그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은 김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 순항 미사일 개발 핵 탑재가 가능한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반도에서 유사시 그이 한반도에 이런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병력이나 장비들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이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선소로 방문을 통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군함 건조 실태를 점검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남포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네.
남포조선소 현장은 과거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력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도 또 주목되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세와 그에 따른 위협들은 우리가 해상 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최근에 이것이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해군력 강화 그리고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에 주력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은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꾼 점을 들어서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그 지난 2월 28일 발사된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 북한 노동신문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문구만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보도한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그 심포 아마 그 앞바다에서 쏜것 같은데
예.
바다에서 그 순항미사일 미사일을 쏜 것은 확실한데 보면은 그 바다 위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그 잠수함에서 쐈는지 아니면 다른 북한이 과거 운용하던 바지선 이렇게 널쩍한 그런 배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서 시험 장치인데 거기서 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군 당국이 밝힌 게 과장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됐다는 게 이제 두 가지 대목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잠수함에 쏜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일종의 그 바지선에서 쏘고서 쏘고서 이것을 잠점에서 쐈다. 이런 인상을 한국과 미국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뜻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북한이 이렇게 자주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이 그 기술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불화살 1형, 2형 세 개의 지금 새로 만든 이런 순항 미사일이 있으니까 한번 쏘고 이것이 제대로 잘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하고 목표물을 명중했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량 시험을 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미국도 무기를 한번 개량하고서는 이것을 그 시험을 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량을 하고 한번 발사를 하고 대개 아무리 못 들여도 한두 달은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새 순항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개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패턴이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 세 번, 그러니까 1월 28일, 30일, 그리고 2월 2일 이렇게 일주일 새 세 번이나 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시험을 했다고 그러면 쏘고서 이틀 안에 그것을 다 분석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또 쐈느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그 쏘면서 상당히 과장한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여건으로 봐서 이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 이런 수중 핵 공격 역량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련 개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예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가령 어뢰를 예를 들자면 어뢰의 경우에는 매우 작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지금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김 위원장이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이런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가 이런 관련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또는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 작업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총선거를 겨냥한 대남 결안과 심리전 의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가 이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도발을 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북한이 한국의 그 정치 일정, 그러니까 4월에 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는데 이를 겨냥해서 대남 혼란, 교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참모, 부하들을 불러다 놓고 한국을 그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킬 만한 어떤 방안을 내놔라, 이런 것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총선거를 앞두고 아마 그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지금 2월 초까지 지금 뭐 상당히 거의 매주 순항미사일 또 미사일 이런 것을 쏘고 핵 어뢰 이런 것도 시험을 했다고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2월, 3월 총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국을 겨냥해서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국지적 도발이라든가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어떤 그 교란 작전 그리고 사이버 해킹 이런 그 대남 그 교란과 혼란 이런 것은 북한이 계속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 총선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총선도 총선이지만 이 북한으로서는 올해 말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대선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지 여부가 북한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미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이 북한과 다시 핵과 관련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고요. 예. 또 미국에서 언론들의 보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북한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대가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제시하고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가장 낮은 순위로 이렇게 다룰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말하자면 북핵 자세나 태도가 예상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분명히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한국 총선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따질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도발이 북한이 핵 보유에 따른 그런 나름대로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런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말하자면 조용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 또는 총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라는 이 직책이 방대한 태평양 전체의 미군의 그 군사력을 총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이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무기 실험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파파로 지명자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으로 볼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파파로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군사령관으로서 이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확장 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 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자면 개발에 있어서 핵의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 이것이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그 위협적인 레토릭 수사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야, 지금 핵 선제 사용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핵 무력을 법제화했고요. 또 최근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울러서 핵과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신형 무기의 시험과 개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핵 타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바로
예.
이런 맥락에서 비핵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장 억제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핵, 말하자면 사용에 대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바로 확장 억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을 파파로 지명자가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파파로 지명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파로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1일 그 미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북한은 그 무력 시위와 확산 활동, 그리고 무기 실험, 그리고 재래식과 그 전략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대규모 전쟁은 몰라도 그 도발 같은 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앞서 미 국방부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보도 한국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선제 핵 타격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언급들이 나오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예.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국무부의 입장은요, 매튜 밀러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에서 분명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한 데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북한이 몇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네. 25일 날 보도한 것이고요. 네. 아, 또 이번에 방금 그 인준청문회 관련 얘기를 했지만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도 한반도의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체로 이제 어떠한 형태든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은 우려되고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그것이 좀 더 큰 갈등으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참 모두들 걱정스러운 그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네, 미국이 그 북한 러시아의 그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벌써 그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요. 그 밖에도 그 수십 개의 그 탄도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그 무기 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또 사회 기반 시설이 이제 크게 파괴되고 희생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에 그 반대급부로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군함, 인공위성 기술, 무슨 핵잠수함 이런 기술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만일 이 포탄을 받는 대가로 이런 최신 그 군사 기술을 그 북한에 줘서 북한이 같은 전투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또 핵잠수함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의 이제 군사적 질서가 바뀌어서 상당히 그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러시아가 이렇게 그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굳히고 군사 강국으로 나면은 이것이 상당히 그 동북아 질서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도 우려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과 26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회동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총 10시간이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은 현 시기에 이제 두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군사적 또는 무슨 안보적 경제적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쟁도 이 두 나라가 협력하고 또 관여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산적한 그 국제 현안을 놓고 두 사람이 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0시간 넘게 만났다는 거죠. 일부 언론은 12시간을 만났다라고 보고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만큼 이제 심도 있게 두 사람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고요. 백악관의 그 발표를 보면 타이완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전쟁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가장 논의가 됐을 텐데요. 아마도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여러 가지 현안 해결과 관련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리는 설리반 보좌관이 왕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그 만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최근 그 도발 상황 또 대남 그 우려될 만한 그런 언급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이 좀 나서서 이것을 좀 말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입장을 미국이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왕이 부장이 이 자리에서 그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중국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백악관도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이 같은 날입니다. 25일 날 그 태국 방콕에서 그 설리반 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난 같은 날인데요. 중국의 그 순웨이동 그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 인사인데요. 평양을 방문해서 그 최선희 외무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우려 또 메시지 이런 것이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북한에 전달이 됐고 최선희 외무상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 언급 이런 것을 했을 거고 이 같은 최선희 외무상의 언급이나 그 입장 표명이 이번 회동이 끝난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아마 다시 그 미국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이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북한 중국 관계에 관련해서 주목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관련한 입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보면 또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 등을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그 영향력 발휘를 통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자체가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 복귀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안이었습니까? 이 구체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내진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이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 한동안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관측톤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기대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점점 더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 자체가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는 터에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중국을 비핵화 협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을 다루는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접고 지금 말하자면 핵 고도화라든지 이런 대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 아니 북한의 핵개발 이것을 보는 그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바람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과 중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 또 북중 국경 봉쇄 이런 것으로 거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국경이 서서히 열리고, 또 평양에 중국의 새로운 대사도 부임을 하고 그래서요. 인사교류가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이 되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를 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베이징에 갔든가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모종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아쉬운 경제 원조라든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을 해서 경제적 활로를 좀 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요번에 최근에 순회이동 부부장이 평양에 가서 최순일을 외무상을 만났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지난 열흘 새네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한 소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주말 시사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 종로에 있는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개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북한 인권 박물관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북한인권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 낯선 말 표현의 그림자 가운데 한 영상 전시물에서 탈북민 강철원 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박물관은 북한인권정보센터 3층에 조성됐는데요.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 박물관을 조성하게 된 취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인권 박물관을 담당하는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03년부터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걸 복원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이 목소리들을 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북한인권 개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박물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박물관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박물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공간도 옆에 함께 있고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같이 있고요. 또 옆에는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함께하고 있어서 이 모든 전체를 좀 박물관의 한 형태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그동안 수집한 인권침해 증언 자료와 더불어 탈북민과 한국 시민이 기증한 매체 자료 또 기록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년 동안 이제 수집하고 기록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는 아카이브 섹션인데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신문 인터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록한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민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수기를 쓰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기록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에는 8만 6천여 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또 5만 5천여 건의 인물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니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 반동으로 될 수 있는 자유롭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나 아니면 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들을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인권 관련된 일들이 대중분들이 뉴스나 이런 미디어로 많이 접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싶었어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런 증언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시사하는 섹션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명의 탈북 증언자 가운데 탈북민 현양 씨를 만나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2014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증했죠. 뭐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남한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일을 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남북한에 제가 처한 상황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거창하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북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 그거밖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네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양 씨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인권침해 중 한 사례를 전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일기장을 이제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인권 침해의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기장이라는 게 어릴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을 계속 적는 그런 반복적인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됐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내 생각을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종이장 위에도 옮길 수 없는 사회구나. 내가 학교에서 있는 그대로 쓰라고 배웠던 거는 그냥 배움에 불과했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엄청 그때 몇 권 두꺼운 책 몇 권을 울면서 소각했던 기억이 나요.
더불어 현양 씨는 북한인권 박물관을 통해 북한 현실을 관람객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랬고요. 또 그 다음 공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됐습니다. 다시 안하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책방원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시아프레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제 기증해 주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음성 자료인데요. 2013년대에 이제 북한 주민들과 직접 통화한 기록을 이제 기증을 해주셔서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그게 2013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 주민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2013년 당시에 북한의 감시 검열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투리도 저희랑 다른 것도 있고 또 용어도 생소한 것도 이제 없진 않다 보니까 자막이랑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선모 작가가 그린 봄의 강산과 임진강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기록한 이 작가의 글이 선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된 사운드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김영섭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특별전을 지나 두 번째 공간으로 가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현실에 주목하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은 외부 정보들이 북한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들어간 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보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이 섹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복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북에서 쓰셨던 일기 중에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분도 이제 삐라를 보고 탈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정보를 보고 탈북을 하셔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의 생활수첩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가 전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시실에는 탈북민들이 기증한 물건과 또 익명으로 기증해준 라디오, 또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인권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이런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보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전시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북한이나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북한 인권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느낄 수 있는 전시물도 있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후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북한 인권에 관심 있어 찾아왔다는 한 대학생이 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최승빈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 학생들을 모아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정식은 아니지만 네, 소논문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요. 평소에도 북한 관련 뉴스는 나올 때마다 찾아본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북한 자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위장 성경과 삐라 전시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표지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백두산 혈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로 숨겨져 있고 펼쳐보면 성경이 나오는 책인 것 같은데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져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8,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반도에 이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고민을 한번 여기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대응 조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집단들에 대해 추가적인 공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버 보좌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일 일어난 일은 우리의 대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집단들에 대해 추가적인 공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요르단 북동부에 있는 미군 주둔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연합단체 소행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당시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주방위군 41명이 부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3일 오후 홍해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배치된 순항미사일을 확인했다면서 미사일이 이 지역에 미군 해군 함정과 상선에 임박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말 요르단 미군 기지가 친이란 반군의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진 후 2일과 3일에 걸쳐 영국군과 공동으로 보복 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주요 작전 이틀째인 3일 36개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후티가 홍해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해온 무기 저장 시설과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 등의 역량이 손상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중동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전선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중동 내 분쟁이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히야 사레야 후틴 반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과 반격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이 지역에서 우리 자신의 군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이보다 더 절실했다는 적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하원들에게 세출위원회에서 제시된 176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안이 다음 주 중 하원 전체에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176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이날 공개되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이 다른 사안과는 별도로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176억 달러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추가로 조달하며 포병과 기타 군수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일부는 또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제공된 미국의 무기를 보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선 상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국가안보보안안의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국경안보정책과 병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가 임박한 이 협상안에 반대해왔고 존슨 의장은 이 안이 하원에 도착해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민주당 경선에서 다른 후보 2명을 압도하는 승리를 거뒀다고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디슨 리서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로 3일 오후 7시 경선 투표가 마감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 12만 643표 중 96.4%인 11만 6,266표를 얻어 두 명의 주요 주자인 딘 필리스 하원 의원과 자기계발서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씨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연결이었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VOA 저녁